사도행전 14번 메시지 베드로 일행의 사역을 통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에서의 번식 9번째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여전히 무의식적으로 전통신학의 영향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낡은 전통신학을 내려놓고 새롭고 신선하게 성경으로 되돌아와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을 이런 식으로 읽는다면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의 종이시요, 거룩한 분이시요, 의로운 분이시며 생명의 기원자이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9절에서 말한 유쾌하게 되는 시기에도 주의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이미 지적했듯이 우리의 체험에서 그리스도 자신이 유쾌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누림이요, 안식이요, 평강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누릴 수 있음을 암. 당신은 주님을 누릴 수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어떤 설교자가 주님과 당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누린다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누릴 수 있다는 말을 전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의 종교 안에는 주님에 대한 누림이 매우 드뭅니다. 그러나 주님의 긍휼로 내가 간증할 수 있는 것은 여러 해 동안 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그분을 누리라고 격려해 왔다는 것입니다. 1965년에 우리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예수를 먹는 것에 관해 특별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 특별 집회 기간 동안 우리는 성경 전체에 걸쳐서 먹음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또 우리는 요한복음 6장에 그분을 먹는 것에 관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이 상을 세우실 때 그분의 몸을 먹으라고 하신 주님의 분부를 고찰해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계시록 2장 7절에서 이기는 자들은 생명나무를 먹으리라는 주님의 약속도 살펴보았습니다. 또 우리는 계시록 22장 14절에 있는 약속, 즉 그들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생명나무를 먹게 될 권리를 갖게 된다는 약속도 보았습니다. 어떤 설교자가 그 특별 집회에 참석했었습니다. 훗날 그는 그분을 먹음으로써 주님을 누리는 것에 관해서 전혀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내가 어디에서 주님을 먹고 그분을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을 배웠는지 궁금히 여겼습니다. 나는 주 예수님이 누릴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해시키기 위한 필요로 이런 예시를 사용합니다. 어떤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누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는 그들이 성경을 읽을 때 전통적인 신학의 가르침의 영향 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대할 적마다 전통적으로 착색된 안경을 씁니다. 우리는 그러한 어떤 안경도 벗어버리고 성경을 그 본래의 색깔대로 읽어야 합니다. 만일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사도행전 3장에서 생명의 기원자와 유쾌하게 되는 시기에 주의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유쾌하게 되는 시기를 누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린다면 우리는 유쾌하게 되는 시기를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주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유쾌하게 되는 시기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 주 예수여! 라고 부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유쾌하게 되는 시기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결혼 생활에서 유쾌하게 되는 시기를 노릴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자매가 남편에게 화를 낼지도 모릅니다. 그 결과 그녀는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에 있는 귀신 들려 허리가 굽은 여자처럼 묶이게 됩니다. 흔히 아내는 남편에 대해 느끼는 화에 묶여 허리가 굽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떤 자매가 그러한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녀는 단순히 오 주 예수여 라고 부름으로써 해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묶일 때마다 주님을 부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나는 지금 유쾌하게 되는 날 안에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유쾌하게 되는 날을 누릴 것을 격려하는 바입니다. 상당히 많은 신학 지식을 가진 혹자는 주님의 이름 부르기를 꺼려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체면을 잃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얻기 위해서 체면을 잃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 어떠한 누림인지. 간혹 나는 그분을 불러서 유쾌하게 되는 날을 누릴 때 기뻐서 미칠 정도입니다. 날마다 하루 온종일 우리는 단순히 주님을 부름으로써 유쾌하게 되는 시기를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주 예수의 이름 부르는 실행을 비난하면서 그것이 우리가 발명해낸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주님을 부르는 것은 하나의 성경적 실행입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가 고안해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기는 신약의 새로운 실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의 제3대인 에노스부터 시작되어 다른 많은 이들에 의해서 계속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주님을 부르는 것이 에노스부터 시작되었다는 말을 들을 때 에노스는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식으로 부르지 않았다고 주장할지도 모릅니다. 이에 대해 나는 이렇게 답변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에노스는 주님의 이름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그는 오 주여, 제게 긍휼을 베푸소서. 저는 가련한 상태에 있으며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주여, 저는 어찌할까요? 라고 말했겠습니까? 우리는 단지 한 구절만 읽고서는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성경 전체에 걸쳐서 이 문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약 창세기 4장부터 이사야 12장까지를 읽어본다면 주님의 이름 부르는 방법을 찾아낼 것입니다. 특히 이사야는 우리가 기쁨에 차서 주님을 부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해 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우리는 기쁨에 넘쳐서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깃습니다. 가령 어떤 형제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합시다. 그의 아내는 입원해 있고 큰 아들은 직장을 잃었으며 작은 아들은 학교에 잘 다니지 않는다 합시다. 이 형제는 이렇게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여, 저는 매우 궁핍함으로 당신이 제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아내는 입원 중이고 큰 아들은 실직했고 작은 아들은 학교에서 낙제했습니다. 주여,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대신 그 형제는 주님을 부르면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 예수여, 당신은 주이십니다. 당신은 주관적이십니다. 주 예수여, 당신은 저의 상황을 아시니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주여, 당신은 제 아내가 입원 중이고 큰 아들은 실직했고 작은 아들은 학교에서 낙제했다는 것을 아십니다. 오 주 예수여. 이것은 주님을 강하게 기쁨에 넘쳐서 부르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이것이야말로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렀던 방법입니다. 2장 21절에서 부르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에피칼레오인데 에피와 칼레오로 구성되어 있었고 스데반이 그랬던 것처럼 들리게 심지어는 큰 소리로 부르는 것입니다. 이로 미루어 보아 우리는 주님의 이름 부르는 것이 그분을 소리내어 부르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안한 가르침이나 실행이 아니고 하나의 성경적인 사실입니다. 만일 당신이 회복역에서 이름 부르는 것에 관한 장문의 각조를 연구해 본다면 이 실행이 얼마나 성경적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부르는 것은 구약과 신약의 계시 위에 충분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유쾌하게 되는 시기를 누린다는 것을 체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분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유쾌하게 되는 시기 안에 있게 됩니다. 이것은 말씀 안에서, 우리의 체험 안에서 하나의 사실이므로 당신에게 그것을 시도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치료자이신 그리스도의 여러 측면들. 3장 22절과 23절에서 베드로는 주 예수님이 한 분의 선지자이심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모세가 말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들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한 분을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분의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혼은 백성 중에서 멸망되리라.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위해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말씀해 내셨습니다. 3장 25절에서 우리는 주 예수님이 또한 아브라함의 씨이심을 봅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약속이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땅 위에 모든 족속이 너의 씨 안에서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이 구절에서 씨는 그리스도를 언급합니다. 여기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듯 합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멸시당한 분이신 나사렛 사람 예수는 아브라함의 씨이신데 그분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분은 하나님의 종이요, 거룩한 분이요, 의로운 분이요, 생명의 기원자요, 선지자이실 뿐 아니라 또한 아브라함의 씨이시기도 한데 그분 안에서 온 땅이 복을 받을 것이다. 사도행전 3장에 있는 치료자는 놀라운 분입니다. 우리는 주의를 치료로부터 치료자에게 돌려야 합니다. 우리는 치료를 귀히 여기지만 더 한층 치료자를 귀하게 여깁니다. 이 치료자는 그분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 곧 모든 인종들과 피부색들과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되는 그러한 분입니다. 사도행전 3장을 읽을 때 우리는 치료자이신 그리스도에 관련된 모든 요점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종이요 거룩한 분, 즉 절대로 하나님을 위하는 분이십니다. 의로운 분으로서 그분은 하나님에게, 사람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에게 올바르십니다. 더 나아가 그분은 생명의 기원자입니다. 그분은 생명이실 뿐 아니라 생명의 기원자이시오 생명의 근원과 기원이십니다. 또 그분은 유쾌하게 되는 시기를 가져오십니다. 그분을 접촉할 때 우리는 유쾌하게 되는 시기 안에 있게 됩니다. 치료자이신 이분은 또한 하나님을 위해 말하고 하나님을 말해내는 선지자이십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은 씨이신데 그분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에 계시된 치료자이신 그리스도의 여러 측면들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사도행전 3장을 읽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한 채 이 장을 읽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전통 신학의 영향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사도행전 3장을 읽을 때 이 같은 영향이 우리로 하여금 치료자이신 그리스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보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치료자이신 분이 종이요, 거룩한 분이요, 의로운 분이요, 생명의 창시자요, 선지자이시며 그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는 씨이심을 보아야 합니다. 그분은 어떠한 치료자이신지, 치료에 주의하는 대신 우리는 치료자를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치료자를 갖고 있는 한 우리는 유쾌하게 되는 시기를 가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심. 베드로는 치료자이신 그리스도를 몇 가지 서로 다른 방면으로 제시한 후 26절에서 결론의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종을 일으키시고 너희를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그분을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오순절 날에 그분의 영을 부어주심으로써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먼저 유대인들에게 다시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영은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하늘로 높이셨던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들이 이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공급했을 때 그 영이 사람들에게 공급되었습니다. 베드로가 26절에 기록된 말을 하고 있을 당시에 하나님의 종은 하늘로 승천하여 여전히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실상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하늘 안으로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 승천하신 분을 사람들에게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어떤 방법으로 유대인들에게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은 영을 부어주심으로써 그분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보내신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은 부어진 그 영이 사실상 승천한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부어진 그 영이 사람들에게 오셨을 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내신 승천하신 분이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쏟아 부어지신 그 영이 승천하신 그리스도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에서 그분의 백성들의 체험을 위해 승천하신 그리스도와 쏟아 부어진 그 영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에서 그리스도와 그 영은 우리의 누림을 위해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제시함에 있어서 베드로는 그분을 하나님의 종, 거룩한 분, 의로운 분, 생명의 기원자, 선지자,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씨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면서 결론을 맺습니다. 그분의 종을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복 주시려고 그분을 먼저 너희에게 보내셨도다. 여기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 주시려고 이분을 먼저 너희에게 보내셨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분을 보내셨겠는가? 그분은 너희에게 복 주시기 위해 그분의 영을 부어주는 방법으로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셨다. 이제 너희는 이분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분은 너희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다. 비록 그분은 하늘에 계시지만 경륜적으로 너희에게 복 주시려고 부어진 그 영으로서 너희 가운데 계신다. 만일 너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분의 인격,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이름은 예수이시지만 인격은 그 영이시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그 영을 받으라.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의 복 주심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생명주는 영으로 우리에게 다시 보내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우리가 받는 방법입니다.